자,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제 1장과 서론과 그리고 1장에서 5장까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삶은 종교적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120세 그 노장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신신당부하는 그 신명기를 우리가 살폈는데, 신명기는 이 요단강 그 동편 모압 평지, 항상 여러분 제가 파워포인트로 드리는 그 그림 지도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설교를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전혀 주지도 않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니까 항상 이 지도는 우리가 관련된 성경에 관련된 지도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얘기의 흐름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그 사해 바다 바로 위쪽이었죠. 거기에서 사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 이 세대들에게 이 사명을 줘야 되는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전체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의 현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는가 라는 것들을 인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아주 안타깝게 외치는 그런 외침이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신명기는 레위기의 반복이다. 그래서 듀터로노미, 뭐 듀엣,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를 그냥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내산에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기 신명기는 그 들었던 말씀을 40년 동안 그 광야의 현장,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내고 그대로 걸어가다가 깨달았던 그런 산 체험과 산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모세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또한 더불어서 사실은 그 뜻을 알겠는데,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현실 속에 나가가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상황을 알고 말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비록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가기 두렵고 떨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다. 내가 40년간 그 말씀을 갖고 살아봤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는데 비록 상황이 다 막혀있고 절벽 같더라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앞에 순종할 때 길이 열리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도 왜 적었다고 그랬습니까? 시내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기 위해서 창세기를 적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민수기까지 보면은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종합해서 담아놓은 게 바로 이 신명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 이 자체는 이 성경과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는 이 끝에 살아가면서, 말하자면 요번에 어벤져스가 나왔었죠. 어벤져스 마지막 편이라고 들었는데, 아마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된지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얘기가 막 2시간 반 동안 지나가도록 뭐 액션도 많고 그러니까 아 좋다 그럴진 모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화의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쭉 봐왔던 사람들은 아 제가 저래서 저런 얘기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결말이 졌는구나 라고 그 어벤져스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여기서 어벤져스를 봤는데 한국 가서도 한번 보니까 아 시원하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국말로 이해되는 거 말고도 그 이 어벤져스의 이 스토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전개돼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모르면 사실 결말을 잘 몰라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이 시작을 모르면 신약에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만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만 보고 그냥 그 현상에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도의 기초로서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성경이 점차점차 이해가 되는 거고 사실 신약은 마무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시작한 창세기의 마무리가 신약 아닙니까? 그럼 그 신약의 끝을 알려면 처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처음을 잘 알 때 비로소 이제 끝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이유는 대체로 보면 앞에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이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가 뭔지 그 의도를 알면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잘 여러분들이 이 염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이 종합적인 내용이 있는 신명기, 이 신명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비록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시작됐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준비의 시간 같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오든 이제 그 가치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이제 신명기 이후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살피는 여호수아의 이 역사, 이 역사로부터 계속되는 이 역사를 살펴갈 때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염두에 두고 그 약속과 그 명령이 뭔가를 잘 알아야 그래야 이제 점차적으로 바르게 이해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 실제가 이제 여호수아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잘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과정이 어떨까라는 것을 이 출애굽을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어떤가를 잘 비유하곤 합니다. 자, 근데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보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애굽 생활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던 그런 때다.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그런 사건이다. 홍해는 뭐냐? 세례를 받는 거다. 광야 생활은 뭐냐? 성화 생활의 모형과 같다. 그럼 그때 매일 먹었던 만나는 뭐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반석의 물은 뭐냐?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들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삶의 모형이다. 그럼 요단강은 뭐냐? 이제 건너갈 요단강은 뭐냐? 그건 죽음이다. 그럼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한다.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보면은 이런 찬송가를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잘 부르시나 본데 찬송에 보면 장례 예배 가면 항상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가나안은 천국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출애굽의 과정을 볼 때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절부터 우리가 처음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고 가서 하나님이 처음 했던 약속, 언약으로의 초대가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언약으로 불렀던 이유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있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밑으로 가면 아프리카고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고 동쪽으로 아마 아시아가 딱 만나는 고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이 백성들을 두고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백성으로서 사명의 땅으로 가나안을 그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왔던 성경의 역사대로 본다면, 자,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건 정말 구원이죠. 그건 정말 구원 맞습니다. 정말 값없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받은 구원의 모습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무슨 뭐 율법을 지켜서 받는다든가 뭐 지극정성을 바쳐서 받는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은혜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는 분명한 구원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가나안으로 보내냐? 그게 아니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너희는 누구고 너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죽었던 백성들을 살려내서 너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너희를 살린 나는 누군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알리시고 또 당신이 일하는 방법을 알리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과 이유를 알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것은 사실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여기 청소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수록 그래요. 왜 그래요?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신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 30대의 영향력을 맺히자. 이런 얘기 속에 항상 그 기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그 기초가 삼아져야 된다. 그래서 10대 때부터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알면 이들이 그 다음에 뭐 박사가 되든 뭐 과학자가 되든 뭐 건축가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꿈만 있어요. 나는 뭐,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서 나는 아무튼 내 배 채우면 살겠다. 그렇게 가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소명을 알고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명의 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했던 그 땅에 가서 이제 주신 그 약속을 따라 내 존재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 뭐 건축이 됐든 뭐 약사가 됐든 뭐 의사가 됐든 뭐 또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전부 목사가 되고 뭐 교회로 다 튀어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동안 내가 숙달했던 내 스펙을 가지고 그 전문 분야에 나아가서 최고가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나안 땅인 거죠.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내 존재 이유를 알고 사명대로 살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통해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소명을 확인시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사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광야 40년이라는 시기를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사명의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빠꾸한 거죠. 다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너희가 왜 창조되었으며 나는 누군가라는 것들을 계속 심어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처음에 출애굽했던 거의 뭐 60, 남자로 따지면 60만의 사람이 다 죽었답니다. 그냥 한번 실수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해서 죽은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모세나 아론이나 아론이 아니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렇게 본다면 이 60만의 사람이 40년 동안 처음에 실수해서 도는 동안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무장되고 회개하고 되돌이켜 섰다면 아마 그들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 볼 때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광야 이 동안 마리조아 훈련이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 이집트에서 살아봤던 건 노예의식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다행히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광야지만 자유인으로 태어났던 이 세대들이 그 안에서 아버지의 그런 성품, 아버지의 습관들을 자꾸 깨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로 준비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죠. 비록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의도와 하나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가치를 모른다면 역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묵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미 이집트 세상의 노예처럼 살다가 태어난 사람들로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신앙의 여정, 구원 그 이후에 그런 38년이라 이런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럼 평생 40년 동안 훈련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아까 증인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모세도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멈춘 것일 뿐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에 속해서 갔다가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12명이 봤던 그 가나안 땅은 아주 대단한 땅이었어요. 거주민들이 아주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사람들이 거인 같고 모든 백성들이 장대하고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아, 우린 너무 작다라고 심지어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메뚜기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메뚜기처럼 보일 만큼 우리는 그렇게 작습니다라는 걸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았던 가나안 땅의 그런 상황들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가 봤던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본 거예요.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거인의 골리앗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나는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 거죠. 그럼 열 명과 이 두 명과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러야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불신하며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단 하루만이라도 순식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서서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내산에서 소명을 안 후에 40년이라는 40년이면 인생 다예요. 거의 전부를 다 바쳐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믿고 믿기로 선택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40년이 필요 없어요. 그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와서 허송 생활을 하면서 죽어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믿음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인지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달리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세월을 없앨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도는 각자가 처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동원시켜서 자기는 안전하게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종부리시 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고요. 성도는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실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오고 있었어요. 사실 창세기에 처음부터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런 영적인 성장의 여정을 바르게 숙지하고 있는 것은 참 건강한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가장 시작, 처음, 탄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면 성장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면 구원 그 이후의 신앙의 초점은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교회 봉사가 아니라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땅에 있는가라는 걸 알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40년의 방황 생활 속에서 인생 다 허비하고 죽을 때쯤 이빨 다 빠져가지고 오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준이 젊음의 날, 이 능력과 이 혈기와 이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그 소명의 땅 가나안으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가서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이 삶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수명, 우리 육체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존재, 빛된 존재, 소금된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볼 때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분명히 창조주는 계시는구나. 이 땅에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오는구나. 우리는 누구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던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그게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 그 이후에 이거를 천국이다. 이제 우리 드디어 예수님 만났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린 천국 간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땅에서 기복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편리한 신앙. 그런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여호수아와 같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의 길을 닦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영적인 그 전쟁의 이유도 모르고 거기로 자꾸 하나님 부르시니까 자기는 갈수록 두렵고 지치고 힘들다 자꾸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 이후에 살아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수의 가치를 지금 모르니까 자꾸 천국으로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서의 삶이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이 시작일 뿐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가나안은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소명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 평생 살아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편리한 길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가? 그게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만약에 편리와 게으름과 자꾸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미루면서 자꾸 딴소리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알고 부족하지만 나아가고자 한다. 건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삶의 전체 그림을 여러분이 잘 그려서 이 그림을 기준으로 각자 영적인 삶의 진단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치셔야 되고 차분히 신앙의 그 기초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볼 때 여호수아서는 내가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정,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선배들이 했던 실수리가 반복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는 걸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보냄을 받은 가나안 땅에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결국 여호수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고쳐야 되는가, 무엇을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잘 살펴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신앙 여정의 그림을 알아야 그래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말씀을 알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가는 게 이번에 여호수아라고 그랬는데 항상 어떤 책을 읽든 간에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가라는 걸 여러분 알고 읽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서는 언제 적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알겠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다 마치고 죽은 후예요. 그렇죠? 그 다음이 여호수아니까. 그리고 어디서? 모압 평지죠. 시작은 모압 평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 지역을 휩쓸 거기 때문에 모압 평지와 가나안 전 지역이 그 여호수아서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누가 그럼 적었느냐? 본서 24장 26절을 볼 때 여호수아가 본서의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적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땅 분배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렇게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옆에서 쳐다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주변 인물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사실상 여호수아서를 세밀하게 저술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사실 여호수아다 그겁니다. 본문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여호수아가 본서를 전체 기록했다고 볼 수 없는 구절들이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제3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0장 13절의 경우는 어떤 다른 책을 참고해서 적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결정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다 적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한 악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대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걸 갖고 시비를 건다고 해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설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누구겠어요? 대부분 제사장들이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이었죠. 또는 엘르아살의 그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첨가되고 했을 거다 추측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도 엘르아살이나 이 비느하스가 본서의 저작에 어느 정도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책 말미나 그 사이에 관련된 사람이 약간의 내용을 이렇게 첨가하면 보다 책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그 보통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흔히 관습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 요즘도 보면 어떤 분이 자기의 일대기를 적었는데 어느 정도 적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출판사가 넘겨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누군가가 그를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책을 그럼 그 출판사가 적었다고 할 겁니까? 아니죠. 본 저자가 다 적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그 출판자들이 끼어들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도 보세요. 모세가 저자라고 그랬는데 신명기에 모세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또 그건 갖고 싸움 걸 거 아니에요. 또 무슨 모세가 죽는데 무슨 신명기를 모세가 적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람이 모든 것들에 대한 메인을 다 만들어 놓고 비록 잘 만들어서 책으로 완성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후대나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걸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로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을 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혼돈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에는 그럼 무엇이 섞여 있느냐? 이건 이제 성취의 책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 증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5경과 합해서 5경이 예언했던 책이라면 이 여호수아서는 성취의 책이니까 이 모세 5경과 플러스 여호수아서를 붙여서 6경으로 하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그 언약이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에 적을 때는 뭐 지난주였고 이번 주에 여호수아를 적었냐 그게 아니죠.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 이상이 흘러간 거예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했던 그 이야기가 실천되는 이루어지는 책.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언과 이 성취가 계속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어쩌고 저쩌고 욕을 많이 하면서도 자기들도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지금 있기 때문에 말은 뭐 불평하고 뭐 비난하고 할지 몰라도 함부로 부인하진 못하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결국 성도는 어떤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또는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사명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날 여러분 성도와 저의 이 믿음의 삶이 어떤 건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서론에서 다룬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 그 이후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누구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런 여호수아서의 큰 구조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준비와 정복의 사건이 나오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다음이요. 다시 그 전으로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의 얘기고 13장에서 22장은 분배의 얘기고 그리고 나머지 23장에서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또 죽음에 앞서서 유언과 같은 고별사 이런 내용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아마 컴퓨터로 보면 그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서론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 1년에 난 하루에 세 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목표가 하루에 세 장이에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세 장이 목표예요. 그게 말이 돼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세 장만 읽으면 돼. 제일 밥 그 100년 읽어도 성경 몰라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좀 쭉 잘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내가 읽을 이 내용이 이 역사의 어디쯤이고 어떤 구조를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려면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천국 갔을 때 너 몇 권 읽고 왔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내용의 흐름을 좀 내용과 구조를 잘 염두에 두시면 읽어갈 때 그 묵상에 있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각색시키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서론에 이런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이 구원을 값없이 얻은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우리 삶의 실제에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론에서 말했듯이 만약 성도가 구원이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는 거예요. 마슬램프 속의 지니처럼 돼서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막 부리는 식으로 그게 진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자꾸 편리하고 아무 탈이 없이 무탈한 삶, 뭐 축복받는 삶, 나는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철떡같이 축복을 주는 삶, 신에게 지극정성, 치성을 바쳐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의 시작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뭘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게 궁금해지죠. 그럼 말씀이 궁금한 게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말씀이 지겨워지고 말씀을 안 보면은 그거 이상한 거예요. 병든, 영적으로 좀 병든 거예요. 궁금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나는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 자라게 하셨고, 왜 이런 아픈 기억, 뭐 즐거운 기억, 뭐 여러 기억들을 통해 오늘의 나를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져야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종으로서 성장케 하는 귀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땅이 바로 이 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가나안 여호수아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정세에서 승리하는 그 요소는 이미 모세로부터 신신당부돼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답을 또 반복을 해줍니다. 그것은 하늘에 올라와 가져가야 하거나 뭐 바다 끝에 가서 막 가져와야 되거나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말을 했죠. 모세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읽고 듣고 그곳이 궁금해서 묻기만 한다면 분명하게 이해되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신뢰해라. 아까도 제가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제가 목사가 내 마음대로 반복적인 거 다 빼먹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들으면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 역사대로 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말을 해야지. 하나님 이거 전에 말한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내산에 있는 거 딱 하나만 보면 사실 나머지는 다 반복이에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또 오라고 그러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 광야에서도 그 사람들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뭐 십계명 얘기하고 제사 얘기하고 그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르게 하기 위한 반복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 교육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잊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오늘 이게 문제죠. 왜 굳이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라는 멀쩡한 이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이런 이 공동체를 두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게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쌓여서 나중에 이사야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 더 이상 모이지 마라. 찬양 필요 없어.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와 시내산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래서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기복 종교가 돼요.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가 왜 존재합니까? 전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얘기해요. 종교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말하는데 사실 종교의 그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기복 아니면 구도 아니면 개벽 개혁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구도를 위해서 종교를 갖거나 무슨 개벽이나 개혁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몇몇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 몇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는 뭐예요? 기복이에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들에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바쳐요.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그 정성을 보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탈이 없게 해주고 뭐 재앙을 비껴가게 해주고 뭐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고 나중에 죽어서도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 이런 식인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전부 여기 우상숭배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성경 읽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다 패망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으니까 모든 삶이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정성을 들여 기도하고 정성 담긴 예물을 바치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보이면 신도 감동, 하나님도 감동을 해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다 지극정성이에요. 이슬람 보십시오. 요번에도 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가 제일 끝에 앉았거든요. 공간이 조금 있어서 누가 뭐 부탁부탁 하길래 이거 봤더니 시간이 됐는지 무슬림 사람이 딱 깔아놓고 거기서 방향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도를 있죠. 세 번씩 기도하는 거 하고 있더라고요. 불교 어떻습니까? 20대 가보세요. 입시 때 애들 고3 때 그냥 탑돌이 천 번씩 뭐 천 배씩 무릎이 다 깨지도록 하고 어느 종교나 지성과 치성과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잘 보면 기독교도 그런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런 식의 접근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근본적으로 방향이 전혀 잘못 잡혔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신앙의 실제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 가나안이라는 맨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야 돼요. 이번에 제가 16년 만에 한국을 갔더니 와 정말 뭐 건물들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 중에 우리 집은 하나도 없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잘못 착각을 하면 무슨 가난이라는 맨션 아파트에 막 요즘에는 막 아파트 층수도 막 뭐 수십 층이 되더라고 막 거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절대 안 그래요. 여호수아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감동할 예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하심을 따라 죽음이 있는 그 땅으로 그 전쟁 속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자기보다 거인 같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그 현장에 나아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은 구원 후에 맨션 아파트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서 이 거짓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 어둠 속에서 죽음을 가란 백성들 말미암아 빛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일, 우리 평생의 사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저 기복만 추구하다 보면 이제 연사가 드시면 교회에서 완전히 폐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8순이 훨씬 넘으신 80대 중반이신데 요즘 사회가 한국 사회가 그렇대요. 보통 모임에 있어서 60대가 오면은 아 60대 그런 마음이 좀 늙어 보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늙은 척하면 혼난대. 어? 이 어린애가 이 코도 안 닦은 놈이 와가지고 그런다고. 적어도 80대는 돼야 노인으로 인정해주는 사회. 그러니까 그 사회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 신앙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온전한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착각.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결국 폐물, 죽을 때를 기다리는 이거 너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이 어르신들이 그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모세처럼 죽기 전까지 그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자기가 겪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젊은 이 20대, 30대의 그런 삶을 살아야죠. 20대 뺀질거리고 30대 교만하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떠들고 살고 40대 뺀질거리고 살다가 50대, 60대에서 뭘 할 거예요? 괜히 죽을 날 기다리면서 하나님 뭐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30대 되고 40대 되고 50대 되고 10년이 더해갈수록 강산이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80대, 90대가 되면 모세와 같은 그런 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무슨 일을 다 네가 책임져서 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길 거다. 이겼다. 내가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네가 받는 모든 땅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줄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는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에 그 믿음으로 취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땠어요? 모세가 처음 들어가려고 했었던 40년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일곱 족속들이 긴장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자기네 땅을 점령하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와가지고서 들어오려다가 말고서 계속 광야에서 40년을 비비비 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더 훈련을 했을 것이고 더 방벽을 확실하게 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곱 족속들이.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똑같은 장소로 들어가는데 사실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호해요. 너희가 저들을 전멸시키고 저 가나안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어떤 거예요? 결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로서 보고 느끼는 삶의 현장 속에 골리앗 같은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 현장과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대로 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결코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나와의 전쟁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보면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적은 상당히 강해지고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는 우리 거예요. 적의 상태가 어땠든 상관없어요. 적이 활을 갖고 싸우든 무슨 원자폭탄을 갖고 싸우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봐요? 이 사람이 화살을 가졌는지 원자폭탄을 가졌는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네가 나를 믿느냐? 이 약속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단지 9절이지만 이 안에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완벽한 원형을 살아야 될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건 못 봐도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 앞에 보이는 이 상황 우리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불평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금수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아닙니까? So what? 하나님이 물으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 당신의 꿈을 이루실 그 끝을 너를 통해 이룰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여호수아는 자 10절부터 보면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군대를 준비시키고 2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심해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낸 2명의 정탐꾼은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자마자 걸렸어요. 왜 걸렸어요? 지금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 비상이 걸렸단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이저 이스라엘 족속들이 40년 동안 빌빌빌 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인가 에돔을 지나서 뭐그 위에 그 요단 동쪽 땅들을 순식간에 그것도 강대국들을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을 한꺼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얼마나 곤두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잡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 이제 라비라는 그 술집 여자인데 거기 성경으로 보면 창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살아나고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래서 3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출애굽 초기 홍해를 건널 때 어땠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 물을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지금 장마철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요단강 안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들어서겠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순식간에 이 바다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범람하는 요단강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어떤 지경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에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을 잊지 않게 하려고 그 쫙 갈라놓은 바닷가 그 중간에서 돌을 가져와라. 요단강 중간에서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서 계속 하나님이 기념케 하시고 기억케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희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어떤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막 순종하는 막 지금 막 정신없이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5장을 보세요. 5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대한 거인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우지도 않았어요, 지금.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지금 적들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막 무서워서 오줌 싸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이때다 공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또 확인을 시킵니다. 또. 그래서 거기서 뭘 하게 하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적진, 전투하는 그 이 전쟁터에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칼을 갈고 화살을 뭐 날카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놀라운 일을 하게 해요.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했는데 이거 두 번 하라는 건 아니라 아마도 출애굽 1세대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광야에 있는 동안 이게 말씀대로 잘 순종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자녀들에게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할례를 시키게 하는데 이 할례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 때 받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다가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남자들이 그걸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야곱 시대에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한 3, 4일 지나가지고 다 가서 죽여버렸죠. 그 정도로 이거는 사람을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람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터 안에서 만약에 그걸 알고 적들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전멸했을 거예요.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할례는 길갈이라는 적진의 땅 전쟁터 최전방에서 행하게 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계속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제곱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보세요. 영에다가 무엇을 곱하든 간에 그건 영이 되죠. 그것처럼 제가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무한대에는 영, 정수 0이 아닌 이상 뭘 곱하든 간에 무한이 되는 거예요. 천을 곱하든 10을 곱하든 1을 곱하든 무한대를 곱하면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여호수아의 능력, 뭐 이스라엘의 작은 메뚜기 같은 모습, 1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나안이 뭐 철병거에 뭐 무슨 철갑 저 성을 가졌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죠. 다만 내 스스로가 불신, 다시 말하면 영이 돼버리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태도만 아니라면 지금 내 능력이 1밖에 안 된다고 해도 나의 믿음이 온전한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승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하면서 내가 뭐 나는 뭐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가 됐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은 뭐 영어도 잘하는데 난 못해.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전으로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누리기에 내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죄송해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단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갈 뿐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순종만 하려고 애쓰는 그때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은 그저 소문만 가지고 이스라엘 일곱 족속 그 강한 족속들을 간담을 서늘게 만들고 싸울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2019년 이 사명을 따라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티에서 12년째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오고 있는데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민교회에서 힘든 게 뭡니까? 시티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해주시고 뭐 워킹으로 오시는 분들 늘 계신데 또 어떻게 해서 교회 같이 연결돼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워킹이신 분들은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또 오래 있어서 뭐 2년, 3년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가고 그러니까 뭔가가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니까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예수를 믿었던 여기 와서 바르게 믿고 어디를 가든 이제 바른 군사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런 힘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의 어떤 열매를 우리 눈으로 내가 봐야만 되겠다. 그거는 교만인 거죠. 우리 인생은 짧아요. 얼마밖에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보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세우던 사람이 비로소 여기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로 그렇게 세워진 게 오늘 여기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여기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누군가를 섬겨갈 때 그들이 어디선가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런 소명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간에 사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생각하고,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좀 연약하거나 그러니까 게으른 게 있는가 좀 되돌아보고 그런 건 회개하고 고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5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적진 속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교훈으로 끝낸 게 아니라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다라는 걸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10절에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였습니까? 홍해를 건너 나오기 전에 얘기했죠. 아홉 번이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그 땅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장자들을 죽이는, 사실 그거는 모든 초태생으로 대표가 되는 거지 사실은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다 죽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영이 넘어간 그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에만 구원이 있다. 반복. 믿음에만 구원이 있다. 반복. 믿음에만 구원이 있다. 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반복.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인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이기는 거야. 너희가 앞에 나가 있지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강한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부족하고 저들은 강해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너무 중요한 거죠.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는 한 나라가, 일개 한 나라가 한 100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데 7개의 연합군과 싸운다는 거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다음 이 후계자로 인계를 받았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여호수아도 계속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강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한데 거기다 또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두려워하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딱 생각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다 알겠는데 정작 내가 이제 정말 이 백성들을 끌고 내가 적진 앞으로 먼저 달려나가서 두려운 거죠. 정말 두렵고 주저되는 현장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위로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격려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누굴 보내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여기 해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이것을 다 이끌 거야 라는 걸 확신시키고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능력이 1이냐 10이냐 1000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전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우리의 믿음의 함성을 듣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그 가나안의 엄청난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적의 그 거인 같은 그 무릎들을 벌벌 떨게 만들고 공포에 몰아넣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군대는 여호수아의 군대, 보이는 군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미 그들 싸움을 이겨가는 거죠. 그런 상황을 봤던 사람이 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뒤에 살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성도인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뭡니까? 게으르지만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하거나 또는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지는 거지. 성도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결코 자신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순종하는 일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싸움 안 하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행하여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 같이 우리 좀 사역자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아직 부족해서. 여러분 그건 교만이라고 했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딱 말씀드렸잖아요. 내 실력이 1이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무한대 능력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올 때 같이 가는 지체들이 그 길을 같이 알려주고 같이 나눠가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싸우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싸워봐야 돼요. 싸움을 늘 말로만 하는 사람은 져요. 진짜 나가서 싸우고 맞고 터지고 해봐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끝까지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도 못 도와요. 또 이런 얘기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놀라운 영광을 이루는 그 글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더 정확히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돕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만 하면서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도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주옵소서. 내가 두렵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시간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5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짧게 살핀 이 안에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시면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주석을 천 권짜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요. 이 역사와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들리고 놀라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위로받기 바랍니다. 용기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이고 역사하실 놀라운 꿈을 꾸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